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각성시키시는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소를 물색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됨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때 신앙의 궤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성전하면 떠올리는 것은 경건한 분위기가 나는 예배당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곧잘 예배당이나 또는 교회당 이라는 표현보다는 쉽게 성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식인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집이라는 입장에서 거룩한 집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성전은 분명히 사람의 기술로 지은 교회당 이상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솔로몬 성전을 비롯해서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헤롯 성전이 사람들에게 위용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으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셨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고 21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덧붙이는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단히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죄의 투성이요 허물투성이의 인간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세상에서 거처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우리의 몸집에 자신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공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선언에 대한 바른 이해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달리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영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임재의식과 함께 성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환경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삶으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성전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반문한다 뭡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흔히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성전이 되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거룩한 집으로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기 성전이라고 쓴 말의 본래적인 히라버가 뭐냐 하니까 나오스. 이 나오스라는 말은 나이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나이오는 거주하다에서 온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성전이나 장막이 완벽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지도록 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히려 구약의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에 지은 성전도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에 40년간이나 세웠다가 뜯었다가 하던 성막이나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도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소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전의 역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보이는 모습에 매료되고 감동되었을 뿐 진정한 성전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헤롯 성전에 넋을 잃고 칭찬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1절과 누가복음 21장 5절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들에서 행해지는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성전의 실체이셨고 그 성전에서 드려졌던 수많은 제물들의 완성으로서의 제물이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기도만이 완벽한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기도께 들어가는 사람은 완벽하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실 때는 물론 그리스도의 한 번으로 드려진 완전한 제사에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하늘의 존재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결코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결하게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율법이나 모든 성경이 모든 죄 아래 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경하고 추한 것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신 선언은 불경을 해결받은 중생한 하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특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죄와 더불어 거하실 수 없으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보만 이렇게 좀 깨끗하지 못해도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이런 거는 보면서 기분이 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전을 정말 우리가 깔끔하게 보존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초청에 완전한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거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늘에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가 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지지 않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물속에 골백번 들어갔다가 나와도 거듭남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복음의 성취로 이루어질 구원과 사죄의 초청을 오순절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성경 어디에 보다도 분명한 사제와 성령 받음의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꼭 같은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장 16절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는 15장 5절 하신 은혜의 약속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 성전 비유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바울사도는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욱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몸이라고 할 때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고요. 첫째로는 이 육신의 고깃덩어리의 몸을 갖다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히랍으로.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춘 일반적으로 지정의를 갖춘 우리 몸을 갖다가 소마라고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여기 쓰여진 말은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고깃덩어리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정의의 인격을 갖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사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몸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졌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의 제사를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는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에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성전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대단히 기분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때로는 울음을 터뜨려서라도 자신이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동상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것들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건물에 가두어둘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교회당이라는 공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갇혀 계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가두어두고 오로지 일주일에 두세 번만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모습으로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들 속에 계실 수 없으시고 죽은 것의 소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황홀한 음률을 내는 악기 소리보다도 서툰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그의 아들의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성전인 그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사람,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고 증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따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본래적인 명칭이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몸서리치게 싫어하시는 죄를 밥 먹듯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구약의 성막에도 성전에도 항상 제사가 끊치지 않았고 어둠이 없도록 거룩한 향유로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복음의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를 바울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대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손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당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 시대의 제사장들은 더 이상 짐승의 목을 끊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시로 자신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성전 속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약속을 통해서 가정이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보이는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희생의 떡과 잔을 기념하는 이것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으로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제사와 더불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더럽히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더욱 치명적인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보이는 교회당을 더럽히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관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가 아닌 유독 은사가 풍성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사회적인 환경이 경건치 못한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그런데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는 말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라보의 같은 단어입니다. 푸데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해서 유래된 그런 말씀인데요. 부패시키는, 타락시키는 또는 망쳐놓다 그런 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이 단어가 같은 낱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쳐놓으면, 썩히면, 파괴시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망치게 되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릴 거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파멸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은 결국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은 결국 범죄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경계를 주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결국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유대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 살고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라면 영혼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함께 행할 대상을 성령과 더불어 바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을 진리를 가진 사람, 같은 거룩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인생을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한 사람이라도 저주로 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오늘 우리의 성령과 임마누엘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당시에 세상이 경건해서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십시오. 에녹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하시는 그런 사실이 나오거든요. 아주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읽고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믿음 생활하기에 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죽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는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경건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 각자가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혹시라도 한 건물 속에서만 만나기를 바라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시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경계를 주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래 불을 끄다에서 온 말인데 억누르다, 저지하다, 방해하다, 배방놓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스벤님이라는 그런 히라브가 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대신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적극적인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왕에 와 계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 그럴 때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성전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거듭난 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가운데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전으로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당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 다락방 강화에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 남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